가을이 되면은 특히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부르고 들은 그 찬송인데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좀 펴시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좀 다소 길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해오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주리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이렇게 모으셨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양들에게 필요한 그 풍성한 꿀을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4장과 또 누가복음 4장, 다 같이 4장이죠. 요 두 군데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당하시는,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가 조금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3회에 걸쳐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상황은 우리가 볼 때 좀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이때 이분 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다 대단히 참 담대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지금 한 인간을 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분이 지금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대단히 놀라운 그러한 진술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과연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시험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다.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 분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서 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는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한 육체를 입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게도 그런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 또한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00%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학으로는 예를 들어서 50% 하나님과 50% 인간이 이렇게 결합해서 100%의 어떤 존재가 되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100% 하나님과 100%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수학으로서는 이게 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명백하게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에게도 시험 받으시지 않는, 시험 받으실 수 없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또한 동시에 100%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단히 신비한 형태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는 건데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살면서 당하는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만 당하고 예수님은 안 당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다 시험을 받으신다, 당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시험당하실 필요가 없고 당하시지도 않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한 측면에서 볼 때는 단순한 한 개인을 넘어서서 단순히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으로 오셔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대속자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으로서 예수님이 과연 이러한 일을 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한 사람으로서 받으시는 시험의 측면이 있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 왕,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분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왕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대속자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그러한 이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보면 이 시험에는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그러니까 같은 인간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분의 특별한 사역 때문에 그렇죠? 이분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사역의 특수성 때문에 예수님만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시험의 요소가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일컬어서 한 인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공격이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본성에 대한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본성을 향한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인간의 그 사명 인간이 사명을 중시하는 본성 그것에 대한 공격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창세기 3장과 또 요한일서 2장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연결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제 뱀이 그러니까 이제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때 나타났던 그 뱀이 옛 뱀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렇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사탄이었고 뱀의 형태로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이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 이 이브가 이 금지된 그 나무를 이렇게 봤을 때 그 나무가 어땠는가 했더니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먹기에 좋았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시험에도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를 규정하실 때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세 가지와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의 세 가지와 또 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당한 그 나무 열매를 보고 당한 그 유혹 세 가지가 이렇게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먹기에 좋았다,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았다,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하는 이 부분이 안목의 정욕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귀가 이 온 세상에 이 왕국의 이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눈으로 보게 하면서 시험한다는 그 측면과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죠. 또 먹기에 좋았다.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 지금 안목의 정욕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먹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육신의 정욕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러웠다. 뭔가 먹는 것에 대한 그 욕구, 이것이 이제 육신의 정욕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인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게 하는 그러한 유혹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고 하는 이 부분이, 사람이 지혜로우면 프라이드가 생기죠. 이것이 이제 인생의 자랑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시험 중에서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그때 천사가 그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것과 이제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이제 100%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고려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시험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도 동일하게,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왜 시험을 당하는가? 그것은 먼저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를 일컬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분명히 마귀라고 되어 있죠. The devil, 그래서 영어로는 정관사 더를 쓰는 devil이고, 우리 한글에서는 마귀를 진하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일반 쫄개 마귀들이 아니라 사탄, 그렇죠? 마귀들의 그 대장인 사탄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devils와 the devil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혁성경에서 귀신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건 이교적인 그러한 개념이고, 실제로는 이제 마귀들입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의 넋이 둥둥 떠다니고, 이런 이교적인 개념의 귀신이 아니라, 여기 지금 사악한 영들,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 그들, 그러니까 그 사탄, 덮는 그룹이었던 그 사탄의 그 하수인이 된 어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지금 마귀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마귀는 정관사 더를 씀으로써 이제 사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하는 자 또는 속이는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하는 자 또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시험을 당하는 문제,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도 참 피부에 이렇게 와닿는 문제이고 실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유혹을 느끼고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시험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때에 이 예수님의 상태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의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주리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 2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주리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주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자발적으로 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구절과 저 구절에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 구절과 저 구절에 뭔가 차이가 있으면 종합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아닌 거예요. 종합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굶주린 상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허기지고 사람이 허기지면 무력하지요. 기운이 없습니다. 오직 그 머릿속에는 먹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다는 얘기는 체력이 저하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체력이 소진되어서 몸이 이렇게 40일이나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게 되면은 아마 대단히 마른 상태,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흙먼지에 사람의 몰골이 대단히 정말 쉽게 얘기해서 거지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만 고픈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그 이 참 상황 자체가 대단히 열악하게, 모든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게 이제 된 그런 상황이고, 현대에도 이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흉내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속을 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상태에서 금방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분이라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40일을 그렇게 굶주렸다 그러면 아마 그 광야 한가운데서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원함은 있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상황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데도 지금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좀 실제적으로 이해하자면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40일을 금식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4일 금식도 이렇게 온전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금식을 참 못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가려운 곳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참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려움이 긁기 전까지는 해소가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계속 거기가 가렵다는 생각, 거기로 틈만 나면 거기를 긁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굶주리신 이 상황도 이 머릿속으로 지금 뭔가 그 먹을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소변이 마려운데 계속해서 참고 있다면 계속해서 무슨 생각만 듭니까? 빨리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생각밖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서도 이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으로 사실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 모든 그 인간들의 인생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모습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우리가 인생 전체를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이게 인생의 최대 문제로 늘 달고 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 이것을 좀 연상해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쓰여 있는 이 굴레라는 것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절박감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 간절함입니다. 이걸 계속 인간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러한 예수님의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먼저 던지는 시험은 그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대부분은 누군가가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어떤 인격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말을 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떠오르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시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경우에 이때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마귀가 인격으로 나타나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자, 이것은 뭘 건드리는 것입니까? 어떤 점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이걸 모를까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나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모르나요? 그런데 마귀는 여기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 꼴을 하고서 그 몰골을 하고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 이걸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어떤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 중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30세쯤 되셨을 때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 요르단강에서 돌아와서 이 광야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적을 행하신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30세가 되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통제권 하에 계시면서 모든 유대인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했듯이 자기 아버지의 그 생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이 나무로 뭘 깎고 있거나 돌로 뭘 깎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그거를 막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기록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그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엉뚱하게 묘사하는 그러한 여러 책들에는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뭐 어디를 가서 뭘 했다느니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 생애에서 아직 기적을 행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마귀가 기적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본성을 취하고 있는 거 맞아? 그렇다면 스스로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이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발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운동을 하던 선수가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은 아마 이 엄청난 그 괴력이 나오나 봐요.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역도 선수가 있는데 늘 자기 힘으로 들 수 있는 그 한계는 예를 들어서 80k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80kg 이상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60kg 두배 되는 것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봐, 야, 들어봐.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들어봐. 근데 아직 들어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분명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한 몸으로 예수님을 한 몸을 예비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기적을 실제로 행하지는 않으신 상태예요. 능력은 분명히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유혹, 욕망, 이것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유혹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똑같은 지금 상태에서 인간의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까지 이 100km 아무리 밟아도 100km도 간신히 나가는 그 중고차를 타던 사람이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새 차를 선물 받았을 때 이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힘껏 밟아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차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아직 발휘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것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 말투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마귀가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얘기할 때 저는 우리나라 말에서 이렇게 반말로 찍찍거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이제 존칭이 대단히 이렇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런 것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도 최소한 그대가 하나님의 아드님이 맞으신다면 뭐 이 정도 표현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이제 표현은 했지만, 감히 일개 피조물인 그 마귀가, 아무리 그 자기가 화려한 그런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도 일개 피조물이잖아요. 그 일개 피조물인 마귀가 이 창조주이신 이분,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을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를 12바구니를 거두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타이밍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맞고 이 돌덩어리들로 빵을 만드실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언제 그 일을 하느냐에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는 분이다. 말이 좀 어렵게 쓰였지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동일한 분이라는 표현보다는 동등한 분이라고 이제 표현해야 맞는다고 믿는데,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좀 조심스럽죠. 동일한 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양태론 비슷하게 되기가 쉬워요. 한 사람인데, 한 분인데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난다. 그게 동일한 분이다. 이런 뉘앙스로 좀 해석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동등한 분이다 얘기할 때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인격체이신데, 세 분이신데, 그런데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됐다고 해서 아버지보다 열등하거나 창조된 시점이 있다거나 능력 면에서 뒤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이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듯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아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동안에 자발적으로 그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열등하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어? 왜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분이지요. 할 수 있는 분인데, 능력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나는 내 뜻대로 이 땅에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 기도할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제 포인트는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행동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 부분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자유, 뭔가를 할 능력,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능력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순간에든지 내가 원하는 순간에 다 해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냐,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마귀가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너의 그 본능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렇죠? 또 먹으면 또 이 배설해야 되는 그러한 욕구가 있고, 그렇죠? 성적인 욕구가 있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 본능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지금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니까 거기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 그딴 거 생각하지 말고 배고픈 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배고픔 앞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이러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실제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유혹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식주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밭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씨앗이 가시나무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를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실 때 누가복음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삶의 염려, 이것이 지금 가시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가시가 크게 자라가지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싹이 자라나지 못하게 조여오는 거예요.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에 대한 염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상한 가치,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 영적인 것,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어딨냐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배고픔, 네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인생 전체를 생각하지 말고 당장 현재의 본능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치관, 이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놓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우주가 존재하겠냐, 이런 것이죠. 그렇죠?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모든 세계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정말로 이 어떤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듯한 이러한 이 순간에, 절체절명의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첫 마디는 기록된 바였습니다. 기록된 바. 영어로도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It is written.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의 지혜나 스스로의 의지를 동원해서 충분히 이 마귀에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렇죠? 어린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불이 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그 12살 때 성전 안에서 그 박사들과 대화하고 계셨어요.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그런데 그 박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대단히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 자신의 지혜로서 이 순간에 서른 살쯤 되셨을 때 이 순간에 예수님 자신의 경험과 예수님 자신의 지혜로서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마디는 기록된 바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인생의 이 어떤 본능의 문제,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이 당하는 그 유혹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인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보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의 말씀, 지금 이제 나오는 세 가지 시험에서 전부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특별히 이 첫 번째 대답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3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특별히 이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흠정역을 사용하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자주 이제 그 인용하게 되는 부분이 이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렇죠? Every word, 모든 말씀, 모든 말씀.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모든 말씀 단어 하나 하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개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Every word.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하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나서 모든 말씀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신 분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고 보존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그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포인트는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절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냐를 봤더니,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200만, 어쩌면 300만이나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2,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짐을 싸가지고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지금 광야를 나왔는데, 뭐 며칠은 견딜 수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들, 뭐 가지고 나온 짐승들, 이런 걸 며칠은 견딜 수 있겠지만, 자그나마치나 40년을 견디지 않습니까? 그럼 40년을 견디면서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처지에 당면해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것이 너를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고,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그렇죠. 배고프게, 굶주리게 하신 이것이, 그러면서 만나를 주셨던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단순히 만나만 먹고 니들 배고픈 거 해소해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빵 없으면 고기 먹는 그런 얘기 아니고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들의 어떤 생계 문제 해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뭔가를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굶주리고 계신 상황에서 지금 이 굶주림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마귀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 주셨다는 것,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나를 삶의 중심에, 나를 우주의 중심에 놓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문제, 이것은 이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두는, 제일 가운데 두는 그러한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어떤 분이 정확하게 말씀했듯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인간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여기서 선언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살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의 도시의 그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고, 그 대화가 끝났을 때, 그 여자가 그 도시로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음식을 내놓으면서, 선생님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의아했습니다. 아니, 누가 벌써 예수님한테 드실 것 갖다 드렸어? 그랬는데 예수님 또 뭐라 그러십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뭔가 이 물리적인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셨고 또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비록 내가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중대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말씀으로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쭉 얘기하시다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너희가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니까 그걸 구하기보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즉 하나님을 너희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좀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좀 잘 못 사는 것, 그거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시다는 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의 중심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좀 잘 못 먹고 내가 좀 잘 안 되는 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번영신학, 성공신학, 긍정적 사고 이런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신학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사회의 모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설교해서 유명해지고 이런 목사들이 의리의리한 그러한 이 저택을 소유하고 뭐 그냥 엄청나게 비싼 차들을 타고 다니면서도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사는 건 하나님을 먹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가득 찬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먹는 것, 내가 보란 듯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소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에이, 좀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한 구절 정도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섭섭한 사람들은 물질로 인한 기쁨을 초월하는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기쁨, 물질로 오는 기쁨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큰 것입니다. 뭐 저도 많이 누려보진 못했지만 간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누려볼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누려보면 그 즐거움 큰 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돈 걱정 없이 뭔가 딱 즐길 때 이렇게 편히 쉬고 온다든지 뭐 어디를 뭐 방문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거 한다든지 사고 싶은 거 산다든지 했을 때 그 기쁨 그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가난해서 잘 모르시죠? 분명히 물질로 인한 그 기쁨이 큰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삶에서 진실되게 체험해 본 사람은 그 기쁨과 세상 물질이 주는 기쁨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이 말씀, 이러한 말씀들에 지금 좀 섭섭해, 우리가 섭섭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이 물질적인 기쁨을 초월하는 이러한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 해갈되는 기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지금 못 느껴봤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쁨을 못 느껴봤으니까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그 기쁨, 거기에 연연해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요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고, 제가 이제 그 시험 세 가지가 다 끝날 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다시 한번 좀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인생에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에 우리의 어떤 그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이 시험, 이것에도 분명히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본성을 자극해서 마귀가 우리가 유혹을 받도록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러한 본성, 이걸 부추겨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욥을 찾아가지만, 그렇죠. 욥기를 많이 우리가 이제 찾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뭔가 시험을 당할 때는 마태복음 4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그 사람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굶주리신 이 상황에서 먹는 문제가 가장 절박한 문제인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에 앞서서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시고 또 인류의 대속자로 오신 분께서 이제 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가장 먼저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인생 시험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능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 본능에 충실하면서 본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혹을 당하게 될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능, 마귀가 건드리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맞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 본능을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험에 굴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기록된 바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저 자신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게 매 순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912장 한 장 하시겠습니다. 912장 너 시험을 당해 같이 하십시다. 91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권물리 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오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되 일어나서 3절 하십시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저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매 순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절박한 그러한 문제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을 수도 없이 받고서 삽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들에 예수님께서 그 공격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이 장면을 우리가 늘 떠올리면서 이 온 우주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